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이어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곳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둠에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개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끝까지 신실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주 어렸죠. 그래서 이 어린 요아스를 가르치고 지도한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을 때까지만 훌륭했어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잘 돌볼 때까지만 정직하게 행한 거죠. 그 가운데도 아쉬운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산당의 문제는 새벽에 잠깐 언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 산당은 남유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할 때도 늘 아쉬운 점이 있는 문제가 산당이었어요. 이 산당이라는 것은 지역마다 지방마다 혹은 집집마다 있는 일종의 재단인 거죠. 재단. 우리 성황당 비슷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황당하고는 조금 다른 뭐 이런 좀 이 가나안의 독특한 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이를테면 사무엘도 무슨 사울을 만날 때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솔로몬도 왜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산당이 좀 어떤 백성들 가운데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좀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변질이 되고 그러면서 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어떤 종교적 활동의 중심지가 산당인 거예요.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 때 산당을 열심히 제거했는데 좀 거의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마지막에 그 요시야 왕 때 산당을 아주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산당이 남유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변질시키는 아주 이 중요한 요소였는데 여하튼 요아스 때 요아스가 신실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아스가 잘한 것을 오늘 본문이 더 길게 언급하는데 그거는 성전을 수리한 일입니다. 이 요아스 앞에는 아달랴 또 그 앞에는 뭐 이 아합 집안의 영향을 받는 유다 왕들이었기 때문에 이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바알을 위한 신당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때에 당연히 성전은 방치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이 퇴락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 그거를 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아스는 어릴 때 성전에 숨어서 자랐기 때문에 아마 성전에 대한 나름의 애착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길게 언급하는 게 뭐냐 하면 제사장들에게 후원자를 모아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는데 이 아주 재미있는 것이 요아스 왕이 된 지 23년에 이르도록 이 백성들이 제대로 성전을 수리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 아니하고 성전에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이 제사장들이 일을 맡겼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쭉 읽으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성전 수리가 왜 제대로 안 됐느냐. 왜 제사장들이 손을 떼니까 비로소 이 성전 수리가 가능하게 되었느냐. 이 성전 수리를 하는데 처음에는 후원자를 모집하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제사장의 아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이 아는 사람이라는 말은 제사장들이 생각할 때 아, 저 사람 같으면 헌금을 좀 할 수 있겠다. 저 사람 같으면 성전 수리를 위한 비용을 좀 낼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 유력한 사람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성전 파손된 데를 수리하게 한 거죠. 그랬는데 이게 일이 진행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니들이 아는 사람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에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성전 수리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아무나 이 성전 수리를 위해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시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위하여 드리는 은 외에 다른 모든 예물을 다 성전 수리 비용으로 사용하게 만든 거예요. 그 비용은 다른 어떤 용도로도 쓰지 않고 오직 성전 수리 비용으로만 써라. 그랬더니 이제 일이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이 본문이 길게 나오지만 이를테면 이 본문은 간단한 거죠. 이를테면 보통 우리도 누가 좀 돈이 많은 사람, 좀 힘이 있는 사람이 한번 딱 헌금을 해가지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유력한 사람이 한번 딱 이렇게 헌금을 하면 또 그런 유력한 사람의 도움과 후원을 한번 받으면 모든 일이 수월하게 될 거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몇몇 유력한 사람이 힘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과부의 두 렙돈 같은 거라도 연약한 사람의 작은 헌신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면 그것이 훨씬 더 수월한 일이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힘이 있는 유력한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 해가지고는 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성전을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헌금을 하게 하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일이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몇몇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고 누구든지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면 오히려 더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를테면 이렇게 참 나름 성실하게 성전 수리를 열심히 했던 이 요하스의 마지막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왔는데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재물을 다 긁어모아가지고 하사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제서야 하사엘이 예루살렘에 떠나간 이야기. 그 다음에 요하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요하스가 비참하게 죽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 하를 읽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분명하게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대하를 보시면 역대하 24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24장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역대하 24장 17절입니다. 열왕기하 다음에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열왕기하 다음에 역대상 그 다음에 역대하 24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24장 17절부터 한번 쭉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아스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저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하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하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하스를 징벌하였더라. 요하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마스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요사밧이더라.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역대하가 더 분명하게 설명해 줘요.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열왕기하 12장이 말하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는 또 쏙닥거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뭐 고리타분하게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있느냐, 이 뭔가 세상사를 잘 알고 뭔가 힘을 기르려면 뭐 이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가 그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선지자가 책망을 해도 듣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책망을 했는데 그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고 그래요. 우리가 여호야다 이야기를 어제 읽었지만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죽일 때도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않으려고 길을 열어서 내쫓고 이렇게 했거든요. 뭔가 이 거룩한 원칙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 요하스는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그거 다 내버리고 여호와의 전한 뜰에서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큰 징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아람 왕의 군대를 이길 수 없었어요. 아람이 적은 군대로 왔지만 큰 군대가 아람을 이기지 못한, 또 한 가지가 적과 싸우다가 다쳤는데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요아스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신실하지 못해. 성전도 수리하고 뭔가 선한 왕으로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사람은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만 신실하고 이 자기 후원자가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요아스였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끝까지 신실한, 변함없이 신실한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죠.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실 때 다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한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 뭐 멋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 모습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도 않고 사람에 대하여 비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요하스 같은 사람이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보면 와, 진짜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다른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면 이거 얼마나 참 또 실망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버텨내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충성하는 제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